여러분, 영화 와일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와일드라는 영화는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4,285km에 이르는 태평양 종주길을 떠난 한 여성의 실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길은 수많은 산맥, 사막, 평원, 화산지대, 그리고 눈높인 고산지대까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거쳐야 하는 악마의 코스로 불립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발바닥이 터지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녀는 그 여행의 끝에서 삶을 바꾸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을 절망의 끝에서 다시금 채워주는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에서도 깊은 절망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재미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주고받는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그들 중한 명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 것을 보니 당신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군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날도 저물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말하길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그분이 성경을 풀이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포함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절망의 끝에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다시금 채워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 떠난 여행길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아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밝히고 마음을 뜨겁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을 뜨겁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서로 나누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모든 일을 이야기할 정도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 가운데 같이 계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헨리 나우엔의 분별력이라는 책 204페이지를 보면 이 말씀의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면서 겪은 불행한 사건들에 관한 기억은 예전에 했던 행동에 대한 회한으로 남습니다. 회한은 우리를 밤에도 잠들지 못하게 하고 낮에도 쉬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수치심은 주변을 의식하게 하고 다른 이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예민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죄책감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회한과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여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안팎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한과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여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안팎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헨리 나우에는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제자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선포하셨기에 말과 행하심에 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로 불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하시고 새로운 자유의 시대로 인도하시기를 희망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희망 속에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재건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의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의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낙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회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두 제자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이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정확한 말이 정확한 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이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모든 인류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들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선물임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절망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온 인류에게 선물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밝히고 마음을 뜨겁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부활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26절 말씀은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은 고난을 바라보는 당시 유대인과 제자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구절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성서학자인 로버트 건드리는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영광에만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영광 받으실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고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영광에만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영광 받으실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세적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자들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비극적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서 할 것이 아니냐로 번역된 부정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서 이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정수사 의문문은 헬라어 원어로는 우키 메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의미는 반드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영단어 ought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구속사역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메시아의 고난을 자신의 메시아 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연적인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게 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존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을 깨시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평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읽은 20절 말씀은 마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비춰집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26절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은 처형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기 본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 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그 첫사랑을 경험하셨지만 지금은 혹시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삶 가운데에 거하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를 어두움에 머물지 않고 빛으로 인도하시길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기에 다시금 뜨거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밝히고 마음을 뜨겁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35절의 말하더라는 그 원어인 헬라어로 엑세군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상세히 설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여행 중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제자를 이해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제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결국 길을 잃었던 두 제자의 슬픔의 이유였던 일들이 기쁨의 원천으로 바뀌는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향해 나아갔습니까? 그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달려가서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에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경험된 이유는 분명 어딘가에서 힘겹게 길을 가는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올여름 우리는 서두에서 소개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니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각자 여행의 길을 떠날 것입니다. 아마도 여행의 길을 떠나는 모습 가운데에는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쁨 가운데 떠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런 목적도 없이 떠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의 여정 가운데에 만남과 경험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여행 중 진정한 위로와 회답이 해답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 중 진정한 위로와 해답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동행을 잊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올여름 여행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분을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올여름 방학의 여정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만드는 여행인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여러분이 꼭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올해는 그 여정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실지라도 다음 기회라도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도 어렵더라면 기도 가운데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각자의 상황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만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방학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